고린도전서 2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간 것,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의해 세워진 것은 BC 51년경입니다. 그는 어쩌면 빌립보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굉장히 그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자주장사 루디아도 만나고 뭐 또 거기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장막 만드는 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뭐 저기 이렇게 전도를 또 시작하게 되고 하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조금 처음에는 좀 자신만만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 베레아 이렇게 아덴 거치면서 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 헬라 세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 생각만큼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곧 저주받은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무기력한 신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을 설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2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은 무엇으로 전해지는가, 우리가 전도할 때 뭘로 전도를 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걸 우리가 한번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 당시에 모든 헬라 세계에서는 어딘가에 가서 무언 사실을 전할 때에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하던 그런 분위기였고 또 그런 환경이었지만, 사도바울이 복음만은 그렇게 전해지지 않는구나 하는 걸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나아가 고린도에 나아갔을 때 그때 뭐 보면은 위쪽에서 아마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는 신라와 이게 이제 또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제 보았던 소스테네라고 하는 회당장이 이렇게 복음이 전도가 되었지만, 그러나 법정에 가서 갈리오 총독의 그런 무기나에서 또 소스테네가 폭력을 이렇게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오늘 정리해 주고 있는 말은,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 여기 오늘 이 증거를 전할 때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본에 따라서는 증거가 아니라 비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더 오래된 사본에서는 이게 헬라어로는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서로 간에 병기가 되었거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옮겨 적으면서 비밀하면 이게 앞에 뒤에 문맥이 오히려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기 뒤에 가면은 7절에 보면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 감추어진 건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증거 하면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또 크게 보면 뭐 문맥이 그렇게 다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할 때 꼭 어떤 사실적 증거를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예비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펼쳐가기로 한 이 놀라운 내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증언의 내용을 말할 때 우리가 또 증거라고 표현한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것이다 이렇게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됐건 그게 증거건 그게 비밀이건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는 그게 잘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정한 걸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 필요가 없다.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아니 뭐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사실만 알기로 결정했다는 말이 사실은 뭐 이게 잘 와닿지 않는 말이죠. 그는 이미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아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내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많은 지식들이 아니라 단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것만 아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데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표현이죠. 그건 곧 예수가 그리스도다. 백만 번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달리 우리를 구원할 만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든 뭘 소유하고 뭘 어떤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여기에 비하면 어떤 것도 참다운 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냐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문제란 말이죠. 우리의 신앙, 이 시대 교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은 달리 이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모든 초점은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구원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데 우리는 구원보다도 다른 우리 일상적인 필요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복음의 능력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당신이 뭘 원하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런 쪽에 더 큰 비중, 더 많은 관심을 자꾸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 복음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누가 모르냐? 그러면 구원은 다 받은 거네. 그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 삶을 사는 게 구원받은 삶이지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게 무슨 구원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변질되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 이 복음에다가 뭘 덧붙이고 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그런 자꾸 변질된 소리를 하게 되고 왜냐하면 제가 매일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 오늘 나한테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일 나와도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들으러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메시지를 한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반변하는 이렇게 반복하는 일이야말로 이 교회 본질에서 벗어나도 상당히 벗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알았으면은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를 절하러 떠나야 되는데 10년 20년을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얘기를 하기 어려우니까 자꾸 다른 소리를 해야 되고 책에 있는 소리 해야 되고 세상에 돌아가는 소리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복음의 내용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복음 이외의 메시지가 점점 더 신선하게 들리고 그런 얘기를 잘하는 게 마치 좋은 설교처럼 듣는 이 시대의 변질이 일어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목사는 일주일 내 설교 준비만 합니다. 무슨 설교 준비할 게 있어요? 설교가 뭔데?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설교하는 게 귀에 또 듣기가 편하고 좋고 그래서 교회는 이상한 형태의 집단처럼 변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계속 장소를 옮겨 다니기도 했거니와 이 메시지로 충분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로움의 능력이 되셨다. 이런 정도면 충분하다. 이 얘기를 지금 반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거처를 거서 오다 보니까 이게 안전해진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니까 아 내가 뭐라고 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깨닫게 된 건 뭡니까? 3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이제 고린도에 와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이게 뭐 데살로니카 뭐 이렇게 베레아 아덴을 거치면서 안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안전해지는 게 복음이다. 그래서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두렵고 떨었다. 네?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때 약하고 내가 약하다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몹시 떨었다는 것 이게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예, 우선 고린도 후서 보면은 10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정작 그가 복음을 전했더니 고린도 성도들의 반응은 야, 그 편지를 볼 때는 조금 사람이 괜찮더니 이게 실제로 보니까 무게도 없고 힘도 없고 막 약하고 말도 변변찮구만. 헬라 세계 이 유랑 변론가들에 비하면은 영 말이 시원치 않네. 그게 바울에 대한 평가예요. 고린도서상 12장 또 7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그가 왜 그렇게 됐는고 하니까 12장 7절을 보면은 오늘 이렇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간질이 있었다 혹은 또 이게 시력이 거의 없어서 말이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약시였다.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키도 작고 생긴 것도 변변찮고 무슨 간질인지 안질인지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저 사람이 뭘 전하겠나 하는 그런 볼품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벌벌 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은 고린도서 12장 1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참 계속해서 뭐 찬양도 하고 하지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약할 때 그 강함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 인간이 자기가 잘났다고 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은 인간의 겸손, 인간의 무력감, 인간의 자기 연약을 함을 알 때,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 말, 내 전도하는 것, 이거 이 내 설득력 있는 지혜 이런 걸로 내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만 오직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영적인 메시지고, 영적인 메시지는 영적인 상태에서의 교제, 교류, 교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멀쩡한 사람을 붙들어 놓고 아무리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당신 돈 벌어야 소용없습니다, 당신 박사학위 두 개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당신이 무슨 국회의원 배지 달고 대통령 된다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 해봐야 무슨 이게 귀에 들어오겠냐는 말이에요. 그건 논리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영적인 메시지여서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나 그게 전달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라고 하는 이 형태,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형태는 우리가 언론에 뭐 이렇게 혀에서 혀로 전해지는 것도 아니요, 머리에서 머리로 전해지는 것도 아니요,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지는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의 영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에서, 당신 안에 있는 성령으로 전해지는 작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설교 때마다 존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정상적이에요. 아무 얘기도 안 들려요. 성경을 펴기만 하면 졸린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귀에 들어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기나 해요? 꼭 오래된 번역이라서 그런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거나 살아있거나 성령을 받게 되면 이것처럼 재미있는 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지난해 성경을 이독했는데 이분이 사업하신다고 맨날 술을 뭐 1, 2차, 3차까지 먹고 다니다가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9시에 집에 들어가니까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편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10분, 20분 못 읽다가 웬걸 이걸 자꾸 이제 9시 제 시간에 들어와서 읽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 뭐 새벽 1시까지 읽어도 끝이 안 나고 새벽 3시까지 읽다가 그냥 뭐 눈물을 쏟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눈물 자국이 있는 성경이 되고 말이죠. 이게 뭐 다 닳아서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잘 닳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말이죠. 이것도 명색이 가죽인데 왜 그렇게 잘 닳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문제라.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복음 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삼박자를 아주 절묘하게 맞춰요. 이런 언변이 어눌한 이런 바울. 그 다음에 그 당시 헬라세계에서 가장 하층민들, 그 다음에 가장 심플하고 말도 안 되는 메시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 자체가 보면은 그 헬라세계에서는 도대체 이거 상종을 못할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상한 집단처럼 변하고 이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들 예수 아주 그냥 못 믿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11차원에 계시면 3, 4차원에 있는 그 미물들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세전에 정해졌다 이걸 알 길이 없어요. 아니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언젠데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태초 이전에 정해졌다는 거예요. 빅뱅 이전에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믿어져요. 복음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에요. 시간 밖에서 시간 안을 보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듯 태초 이전에 이미 복음은 설정된 거란 말이에요. 그건 마치 무슨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그 제품을 만들기 전에 모든 설계도가 머리 안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제품이 어떻게 누구에게 소용된다는 걸 알고 제품을 만드는 것이고 또한 그 제품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수리할 건지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낱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자들도 그 물건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어떻게 수리할 것이고 그래서 제조, 고장, 수리 이 사이클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테슬라건 그게 뭐 현대 그랜저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의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이 미리 다 정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걸 믿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하찮은 무슨 마이크나 무슨 테이블 하나를 만들어도 예, 제조, 고장, 수리라고 하는 사이클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섬세한 인간, 형언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신묘막측한 인간을 만드시면서 고장이 날 줄 모르겠으며 이 고장이 나면 수리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의지를 준 까닭은 뭐예요?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자기 욕망, 탐심으로 쓸 경우에 고장, 오작동을 일으킬 건데 그 오작동을 일으킬 때 인간을 어떻게 수리할 건가? 그게 이 수리 교과서란 말이에요. 이걸 이러면 수리가 고쳐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오작동이 여기서 수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아침부터 왜 이렇게 열을 내나 하는 게 아니라 열 안 나게 생겼습니까? 고장 수리서를 줘도 안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핸드폰 작동법을 본 적이 없어요. 뭘 만지다가 고장부터 내고, 야, 성원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뭐 지수야, 어떻게 하냐? 맨날 애들 불러가지고. 그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결혼의 원리를 모르고 결혼하고 말이죠. 직장 생활의 원리를 모르고 직장 생활 하다가 말이지, 뭐, 나 상처받았네. 이 직장 저 양 다니고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온전한 자들이라는 게 뭐 딴 게 아닙니다. 이게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온전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 아무리 무슨 소리 해도 저 뭐. 여러분 세상에 믿을 만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지혜롭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냐? 바울이 그 얘기하는 8절입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당시에 가장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빌라도, 로마의 그 정부에 협조하는 자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자들이고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고 세상에 가장 능력 있는 자들이라고 했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작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게 그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요 살아갔던 방식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지금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들, 힘 있다는 사람들, 뭐 율법학자들 모여가지고 국회 빠지 달고 무슨 국회에서 하는 짓들이 뭘 하고 있는데 지금 다들 하는 가장 힘 있는 자들, 가장 이 세상을 주물럭거리는 자들이 하는 일을 보면 뭐가 하나 지혜로운 일이 있어요. 아유, 구절 읽고 마칩시다. 구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것은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이에요. 우리는 애가 하나 태어나면 그 아이를 평생도록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을 어떻게 시킬 건가를 생각하는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과 그 모든 미래에 대한 설계나 계획을 애가 어떻게 알겠어요. 걔가 뭘 알겠어요. 걔가 바라는 건 사탕이나 하나 빨고 그래서 미니 카나 하나 사주면 좋아하지 뭘 인생에 무슨 꿈이 있고 계획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참 지으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우리가 그 깊이나 넓이나 높이를 알래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이 성경을 펴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그분의 흔적, 그분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기를 바라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고 우리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 더 잘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분은 완벽한 계획이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이 그냥 그걸 믿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가장 지혜로운 거지 어떤 것도 인간의 지혜를 지혜롭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뭐 얼마 있다가 뭐 다 시대 지나고 나면 다 거짓입니다.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무슨 원리라고 주장하는 것들 얼마나 자꾸 바뀌어요. 우리가 지금은 뭐 참 천동설을 믿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우스꽝스럽게 여기지만은 그때 다 지성인들이 천동설을 믿었을 것이고 뭐 아직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들은 천동설이 뭐고 지동설이 뭔지도 몰랐을 때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뭐 이거 천동설을 믿었을 것이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일으키면서 우리 모든 이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듯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패러다임의 변환을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만이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는 까닭은 이 세상이 가는 방식이 어리석다는 걸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의 어리석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더 이상 이 세상적 방식이 인간을 구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기도할 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렇게 그 세상에서 헤매고 헤어나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친구가 있다면 친지가 있다면 그 사람도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한 사랑과 그 믿음과 소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없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방법이 없다. 그걸 한번 놓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면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끝끝내 스스로 눈을 가리고 스스로 귀를 막고 스스로 입을 막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안타깝지만 멸망의 길을 가도록 내어버려 두는 때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또 안타까울 때는 저희들을 통하여 어떻게든 손을 내밀고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보게 하실 터인데 우리는 담대히 선포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혀와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설득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노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되지도 않는 일 헛수고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먼저 일하시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정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먼저 제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밖에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을 성찰하도록 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 증인의 걸음을 걷기로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증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